소위 말하는 그 머니무브가 실제로 저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꼬마 빌딩 팔고 대당주로 넘어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존보다 우리가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무브를 위해서. 일단은 다들 세율이 얼만큼 낮아진 거야?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소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엄청 바쁘셨죠?
조금 바빴어요.
조금?
네, 네. 최근에 뭐 예결위 간사하면서 그 2026년 예산안 심사하는 걸 맡아가지고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 코스피를 신경 써주시느라고 저희 아마 그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올해 작년에 이제 의원님 뵀을 때도 그렇고 아, 나 이제 코스피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투자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 네.
일단 아마 그 이전에 투자를 시작했으면은 이런 즐거움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앱을 들어가서 확인을 할 때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사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ETF로
지금은 그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요.
네네.
하나는 작년 11월부터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100만 원을 이제 50만 원은 코스피 200 ETF 그리고 50만 원은 코스닥 150 ETF 이렇게 이제 적립식 투자를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걸어서 하고 있고 몇 달 전에 10월인가 이제 전고점 한번 돌파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 5천만 원을 땡겨가지고 일시금 투자를 거치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2천만 원은 고배당주 ETF를 샀고 3천만 원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나눠서 거치식으로 했는데 둘 다 수익률이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진 않은 상황에서
네네.
너무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수한 경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 좀 작은 금액으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해보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새해에는 뭐 좀 작은 계좌를 금액을 좀 작게 해서
네.
샀다 팔았다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뭐 개별 종목을 하시기 좀
어렵고 개별 종목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네. ETF죠 뭐.
ETF로
네네.
뭐 섹터나 아니면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
다양한 경험을 좀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투자의 세상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네, 어쨌든.
투자의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네. 다 ETF여가지고.
아니요. 저는, 근데 저는 개별 종목을 뭐 해야만 투자고, ETF 하면 투자가 아니고가 아니고.
네.
사실 지수에 투자하는 거든 뭐든, 뭔가를, 내가, 현재의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미래의 나한테 그, 이 가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던져준다라고 생각해보면 다 투자죠.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근데 투자를 해보시니까 국회 안에서의 그 반응이나,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동료 의원님들께서, 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올해 중반에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다가 그 ETF 투자 챌린지 하자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 그 챌린지에 동참하신 분도 있고 동참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동참 안 하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아 그때 네가 말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의원총회가 있어서 좀 일찍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네.
모 의원님이 저한테 핸드폰 들고 오시더니 내가 땡땡 증권 일단 계좌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도 안 해봤다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 그 11월에 처음 ETF 적립식 투자하면서 여기저기 권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 주변에서 의원님들 중에서 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하여튼 수십 명 이상 네, 되고.
전도사네요, 거의.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전도사.
근데
사실
네.
근데 투자를 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이게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얘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배당 ETF 네. 하면서 ISA 계좌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고배당 ETF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월배당을 해주니까. 네네네네. 그날 그렇게 딱 배당금 입금됐습니다. 이게 카톡으로도 알림이 아하, 오고 아하. 앱에 그 푸시 알림으로도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딱 기분이 좀 그날 약간 아,
들어왔구나.
배당금이 왔구나.
네.
네. 세금도 안 내잖아요. 심지어 그쵸, 그쵸, ISA는. 그쵸.
맞아요.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상상을 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왔네도 있지만 배당이 들어왔네. 아 그러면 이 돈으로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갈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원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배당금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거에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으면 한 달에 얼마가 그렇죠.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이. 되게 쉬운,
맞아요.
쉽고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고, 실제로 배당이, 이제 오늘도 배당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배당이 내년부터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머니 무브가 실제로 저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주변에서 듣는 거는 PB 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을 네. 많이 자문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꼬마 빌딩 아하. 팔고 아하. 배당주로 넘어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아니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게 사실은 되게 번거롭고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임차인이 뭐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사실 관리하기 편한 자산이 아닌데
그쵸.
그게 부동산 임대 수익만큼 어떤 금융자산으로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관리할 게 없잖아요. 네, 배당주는. 네. 네. 사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좀 자산가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존보다 우리가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무브를 위해서.
원래 머니무브 뭐 이런 거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신선하긴 하네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머니무브가 근데 저도 봐도 이번에 이제 개편된 안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동해서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 이제 그 실제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본 말씀을 주셨으니까 꼬마 빌딩을 샀어. 근데 옛날에 한참 꼬마 빌딩 한 채 사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판사에 막 서점에 막 난리나고 그냥 나도 나도 꼬마 빌딩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삼성의 어떤 뭐 건물을 통임대하신 운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6층까지 엄청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야 그래서 이거는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전체 6층인데도 1,8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거짓말! 그러면서 너무 싼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신 얘기가 이 건물이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임자를 찾지 못해서 비어있다가 임대료를 확 낮춰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싸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게 꼬마 빌딩이 이제 활성화되고 막 하려면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하고 막 이러게 되는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는 뭐 빅테크는 뭐 좋다고 하는데 막 밑에 있는 뭐 바닥 경기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의 수요가 엄청 많이 줄었나 봐요.
그리고 경기도 경기인데요. 요새 뭐 뉴욕이나 다른 해외 도시를 보더라도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비대면 업무 방식도 확산되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작은 스타트업 같은 데들도 예전 같으면 뭐 아주 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찾았다고 하면 그쵸.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오피스나 빌딩, 우리가 아파트만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인 것 같지만 그쵸.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흠. 그리고 31년까지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이 서울에 많이 이제 그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실률 걱정도 슬슬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빨리 금융으로 옮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설정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기승전.
네. 아, 갑자기
세일즈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5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50억 기준이잖아요. 꼬마 빌딩으로 배당을 5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받을 사람이면 무조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낮아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세율이 이번에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안이 아니라 어쨌든 이소영 의원안 이게 이제 또 저는 보면은 전 국민이 이소영 의원이 난 거야, 정부안이 난 거야라고 해서 이소영 의원 이름이 많이 팔렸잖아요. 어쨌든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소영 의원이.
팔렸다기보다요.
팔렸다기보다. 네,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소영 의원 아니야. 이렇게 법안 이름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법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많이 든다, 안 된다. 이걸 100점 만점으로 보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안을 고안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딱 피스를 맞춰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죠.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는 맞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안은 정말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안과 이소영안의 한 절반 섞어서 딱 반 나눈 정도의 이제 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하게 주고 싶진 않고 그래도 한 80점 이상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원래 그런 평가가 후하지 않은 편이라서
네, 네.
뭐 100점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80점을 주셨다는 거는 어쨌든 20점은 좀 아깝다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이 얘기도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20점은 좀 깎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그냥 누군가의 세금 깎아주려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좀 체질 개선을 해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머니무브.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시도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뭐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총론에 동의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네.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한다면.
그래서 한번 화끈하게 해보고 효과가 정말 크다.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이제 안고 있었던 현금이 주주들한테 많이 풀려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경제의 선순환, 낙수 효과,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기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조금 이제 안착시키는, 좀 연구화시키는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과감한 혜택을 줬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세제로서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판단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부자 감세로 지적하는 뭐 분들의 주장도 있었고 또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배당이 늘어나는 거야? 이제 이런 의구심에 기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다 설득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시원하고 깔끔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결과는 나쁘지 않다.